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미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저희들을 온전히 깨닫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 판단으로 또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100%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시고 또한 조명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 4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희망, 소망 같은 게 있어야지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겠죠. 특별히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그들에게 있어야 그 상황을,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소망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인가,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바람직한 소망인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 소망이 왜 잘못됐고 무엇이 그들의 소망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들의 왜 그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죠.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셨다. 시온의 불을 지르셨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던 거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쭉 말하지만 그 상황은 12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문으로 쳐들어왔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불패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그냥 단순히 성전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이게 완전히 성전이 좀 지나치게 신성화가 된 것이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성전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건물,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그들이 그것만 중요시 생각하다 결국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성전만 중요시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중요시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 예배는 또 행하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그런 점이 참 좀 이율배반적이고 좀 이중적인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그리고 왜 바벨론 사람들의 그런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니 그 죄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 죄악들 때문에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정상적인 선지자, 정상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에서나 우리가 에레미야에서도 늘 보면은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죠. 에레미야가 계속 늘 항상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한 세상에 도래할 것이다.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회개를 종용했습니다.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흰눈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다 백성들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말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성읍에서 악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하죠. 이 악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는데 의로운 말씀을 지키겠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했다. 그들이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제사장입니다.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이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떨어져서 아무도 만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맹인같이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경이면서. 그래서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에 피에 덜어져졌고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길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이건 지금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결함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의 일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저리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결국 너희들이 말한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저리 가라. 지금 제사장들 보고 저리 가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여기 살지 못하리라. 이방인들 결국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여기서 살지 못한다.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히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을 흩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들 다시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세요. 이 그들이 누굴까요?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범죄한 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 범죄한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 아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다시 여기 살지 않는다 그랬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벨론 사람한테 함락되고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침략을 받죠.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흩으셨기 때문에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높이지 아니했습니다. 흩어진 곳에 가서 어떻게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비참한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바벨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흩어버리세요. 여기처럼 돌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제사장들을 이제 높이지 않습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흩어진 곳에서 결국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그 17절에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근데 지금 그 지도자의 어떤 죄로 인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잘못되었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 선지자 제사장들도 이 남이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에 대한 어떤 일조 누가 그렇게 했냐면은 이 위정자라고 할 수 있는 왕들 그리고 왕 주위에서 조언하는 자들 그 정치하는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뭘 바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을 바라봤다 헛된 도움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 못할 나라를 바라봤다 누구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었어요. 분명히 이 상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그 근동 지역에서 그런 어떤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지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럼 몇 번을 거쳐서 쳐들어왔죠. 먼저 북이스라엘 뭐 아수르였긴 했지만은 남유다에 또 쳐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 애굽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애굽을 기대하자, 애굽한테 기대자, 애굽을 바라보자,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을 소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 마음 속에는 애굽이 우리를 건져줄 거야. 애굽이 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죠?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나가라. 라고 하죠. 애굽은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라봄, 잘못된 소망이었다라는 걸 그는 지적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다. 그렇다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은 바른 것인가? 왜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것은 바벨론을 소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패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은 징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맥센스하지 않고 이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해왔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항복하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좋아서 항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깨닫고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겠다는 그 징계의 뜻을 받아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종용하십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건 뭡니까?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것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나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돌이키라는 말도 누누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별칭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강히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 우상 숭배하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애가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쓰여졌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구절도 우리가 새벽기도에 봅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 바벨론한테만 항복하라고 그만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바벨론한테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백성들이 정말 그 바벨론 군대한테 짓밟히게 되었는지 그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선지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잘못된 그 말이죠. 잘못된 말을 백성들이 다 수용합니다. 백성들이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좀 안 좋게 말해서 한통속이 된다고 말하죠. 다 똑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자기들이 그렇게 망하게 됐는지를 남유다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파구를 찾습니다. 자꾸만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또 애굽으로 또 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받았다. 결국 이것을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17절에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근데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원한 구원자, 참 구원자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도움의 대상이요 바라봄의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만 자기들을 도와줄 자가 누군가 애굽밖에 없지. 친 애굽 정책을 편 이스라엘 위정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탄식하는 어조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본적으로 남유다가 망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헛된 대상을 우리는 신뢰했다. 그들의 도움의 대상, 신뢰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뢰 대상, 도움의 대상이 하나님 아닌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문제가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았도다. 구원하지 못할 무엇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이런 건 없을까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선진 문화를 펼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애굽의 문화는 그 문명 중에서, 고대 문명 중에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문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애굽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선진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봤죠. 최소한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바벨론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애굽이 도와주면 가능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의 도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라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인간인지라. 헛되이 도움을 바라봤다가 아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것은 신뢰 대상 중에서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6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God alone, only God, 오직 그만이, only He, He is alone, my rock, my fortress. 그만이, only, 하나님만이. 이 말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의뢰 대상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다 소망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은 아예 의지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애굽만 바라본 거예요. 그 평상시에는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로 치닫고 있으면서 과연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상 숭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걸까요? 여기서도 뭐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의인들이 피를 흘리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잘못된 이것은 잘못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이나 13절에 그 선지자들이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 거하고 우리가 헛된 도움을 받았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 바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는 말은 안 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의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인데 그 삶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인간주의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에 말씀 아닌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되면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도 의뢰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다가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헛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한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서 결국 헛된 소망을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통해서 애가 슬픈 노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대 사람 우리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영적인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헛된 도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삶이 전개됩니다. 18절서부터 보니까 우리의 걸음이 엿보니 우리 걸음마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종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뒤쫓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아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 매복하였도다. 바벨론 군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서 결국 자기들을 잡으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왕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군대에 나중에 도망가다가 체포되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 보호라는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열국 중에서 편안히 살겠다라는 거죠. 그 시드기야 인간 왕을 의지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도 그의 보호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그늘 아래서 열방 가운데서, 열국 중에서 영어로 보면 among the nations 열방 가운데 우리가 평안히 그런 의미입니다. 열방 가운데서 살 줄로 알았는데 결국 그도 함정에 빠지게 돼서 잡혀가게 됐다. 자기도 다 잡혀가고 다 죽게 되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뒤쫓는 나라가 망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헛된 말씀, 진리 아닌 말씀,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다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씀, 요즘에 유튜브에 너무나도 틀어보면은 너무나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말도 말씀 아닌 말씀도 참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단은 아니라고 해도 말씀을 잘못 증거되어지는 그런 것들, 비진리적인 것도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이단의 사상도 너무 많은데 사람들과 분별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결국 그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듣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에돔도 뭐라고 그러냐면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죄 벌거벗으리라. 내 죄악의 형벌을 다하였으니 이제 에돔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22절에 보면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나중에 이루어질 말입니다. 형벌이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국으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결국 마지막으로 남겨둔 남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고 진멸시키지만은 완전히 진멸시키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놔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진정한 소망을 깨닫고. 그래서 그 스토리가 느헤미야 에스라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시며 우리 예수님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다시 참된 소망을 부여잡고 말씀 앞에서 겸허히 그분을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말에, 하나님 말씀 아닌 잘못된 말에 미혹을 당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의 말을 듣다가 결국 헛된 소망에 빠져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아닌 거짓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거짓 소망이 아닌 참 소망, 참 말씀,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